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뜻만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절 한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시는 일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의 내용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본래의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유월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집들에는 그 집의 장자가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이 절기에는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순례자들로도 굉장히 붐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을 그 지역에서 같이 통용되는 동전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살 이상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그 동전으로 해마다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바쳐야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지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런 것들을 들고 올라왔고 이러한 짐승들은 성전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먼 거리에서 이 짐승들을 끌고 온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흠없는 짐승 그 자체로 유지해서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대로 데려온다라는 것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 오는 길에 짐승이 넘어져서 상처라도 나면 다시 되돌아가서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하는 어떤 이러한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희생제사에서 사용되는 그 짐승들을 현장에서 돈을 주고 바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획들을 했을 것입니다. 직접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광고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목을 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중하고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또 유대인들, 순례자들에게는 그 목적을 이룬과 동시에 굉장히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졸업식이면 학교 앞에서 꽃다발을 파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멀리서 꽃을 사들고 오는 과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요. 또 꽃을 사오는 것을 잊고선 그냥 온 막 바쁘게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이 정말 꽃을 바로 정문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졸업식 당일 정문에서 이 파는 이 꽃다발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가 꽃가게를 하실 때 졸업식 시즌에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정문에서 꽃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프리지아 꽃 아시죠? 프리지아 꽃다발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이틀 전에 만들어진 포장이 조금 단순한 조금은 흠이 있는 시들시들한 꽃이라고 15,000원에 팔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프리지아 꽃다발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방금 전 새벽에 만든 흠없는 꽃다발이다 라고 하면서 3만원에 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서 저는 열심히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꽃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딱 보면 모르시냐. 비싼 꽃이다. 이 꽃을 들고 우리 아이가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가장 빛이 난다. 그러면 이 꽃을 사준 엄마도 빛이 나는 거다. 졸업장보다 더 빛이 날 거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꽃다발을 다 3만 원 가격에 제가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제 눈에는 다 흠없는 꽃다발처럼 보였는데 당시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편하다라는 이유로 비싸더라도 성전 앞에서 희생제사에 드릴 짐승을 샀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산 짐승들은 좀 눈을 감아주고 그로 인해서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어떤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파는 짐승들은 비쌌기 때문에 이 제사에 드릴 짐승들을 이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독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성전에서 이 성전 앞에서 사온 짐승들은 더 쉽게 통과되도록 하는 어떤 이러한 잘못된 일들까지도 쉽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흠없는 짐승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통과를 받지 못해서 자신들이 들고 온 짐승과 함께 또 성전 앞에서 또 다른 짐승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장사꾼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거래하는 이 모습은 정신없이 시끄럽고 소음과 먼지만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조용히 하라고 눈짓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사인을 주면서 경건하고 침착하게 거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엄숙하고 정말 경건의 기도의 소리만이 들려야 하는 이 성전에서 소는 음매하고 양은 매하면서 사람들의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흘린 통곡의 기도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짐승들을 팔기 위해서 더 좋은 가격에 판다라고 자랑하면서 그러한 불법과 돈이 오가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만이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분노를 드러내신 이 대상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앉아서 돈을 바꾸어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소를 포함해서 그것들을 팔던 사람들은 내쫓으셨고요.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을 엎어버리고 동전을 다 쏟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격하게 다혈질과 같은 이러한 격한 반응을 보이신 것은 한편으로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요,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바로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거룩한 성전에서 상인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서로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 서로가 물건을 파고 있는 것에 목적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불법이 행해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타락된 것에 있어서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집, 내가 내 백성들을 만나고 내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이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또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만남을 기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무엇이든 예배를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때로는 남아있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이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솔로몬이 세운 원래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허락도 없이 소란을 피우면서 앞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허락도 없이, 누가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란을 피우는지 그들의 관심은 온통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면서 상을 얻고 있는 한 사람만이 보이고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잘못들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 아주 조금은 뜨끔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죄를 그동안의 행위들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관심은 다른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명예, 상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이득을 잃게 되지는 않을지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고 말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땀과 공을 들여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단 한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신이 이상한 한 남자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이고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희생제사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는 희생제사가 드려집니다. 성전 대신은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후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메시지는요, 바로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은 성전 대신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씀은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사건은 물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매일 매순간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육체 대신 그 성전만이 그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도록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드린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친히 그 다리를 놓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되시는 그 성전으로 인하여 우리와 만남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모임과 그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언급되어져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과 또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모든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이 부활을 기억하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됨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 한켠에 소란스럽고 여전히 먼지가 날리고 거룩하지 못한 이 죄된 모습,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그 삶의 자리에서 24시간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제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우리의 삶의 이 성전 밖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